오늘 욥기 2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오늘 이 빌닷의 세 번째 말은 극히 짧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학자들이 조금 의심을 표하기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었냐. 그래서 혹시 욥의 얘기의 일부가 빌닷의 얘기가 아닌가, 또 소발의 얘기가 생략된 걸로 봐서 조금 편집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된 우리가 논쟁을 보면은 사실 뭐 같은 얘기가 되풀이된 거거든요. 논지는 서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승복하지 않았어요. 세 친구들도 욥의 무죄를 승복하지 않았고, 욥도 친구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인간의 말이 같은 말이 되풀이되면서 할 말이 없어진 거죠. 뭐 같은 소리 계속 되풀이하면 뭐합니까? 중언부언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렇게 짧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다행이죠. 그죠? 네. 하여튼 1절 2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소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친구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욥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전적으로 순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을 말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내한테 고난을 주셨으면은 그냥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지. 또 그 고난이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닐진데 내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순종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지. 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를 무죄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 성가시게 하고 보채냐. 그러나 욥으로서는 뭐 친구들에게 야 어떻게 사람이 꼭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난이 온다고 그렇게 자꾸 말할 수 있냐.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왜 그렇게 당신들은 단정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친구라면 알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일들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은 얘기에 골짜죠. 그러니까 친구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무슨 실수가 있겠냐라는 것이고, 현실을 보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선이 보상받고 악이 징계받는 건 아니지 않냐. 따라서 이 현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 옳게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의 부분이 있다는 걸 지금 쭉 얘기해 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겪는 고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그런 의심, 내지는 그런 반발 심리,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고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믿음도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그 공장 새로 신축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이 또 혼란불에 탔는데 아침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말고 공사 현장에 불이 잔불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아침 예배를 하는 그 습관을 놓치지 않고 그냥 가서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또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는 뭐 땅을 치고 거기서 통곡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화재 현장에서 땅을 치고 통곡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교회 와서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믿음이 좋은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만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현장에서 끝까지 불이 꺼지는 걸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그건 화재 소방관들한테 맡겨놓고 본인은 예배 자리에 와서 뭐 눈물을 쏟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 이렇게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욥의 친구들은 불이 난 현장에서 그렇게 불을 보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걸 믿음 없음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으로 단정하고 단죄한다는 게 문제가 된 것이죠. 그 지금 뭐 빌닷도 예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뭐 얘기를 하면 이게 내 얘기야? 네 얘기야? 그 인간이라는 게 뭐 해 아래 새로운 거 없고 새로운 생각도 없고 다 어제 하던 생각 오늘 또 하고 있고, 예? 천년 전, 삼천년 전에 하던 생각 또 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생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 지혜로운 척하고 똑똑한 척 해봐야 그 얘기 다 한 번씩 생각하고 살다 죽은 사람들 얘기고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얘기를 자꾸 읽다 보면은 이게 누구 얘기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목사들 표절 얘기가 시비가 많이 나는데 그것도 그래요. 뭐 자기도 설교 자꾸 다음에 설교 듣다가 하면은 들은 얘기야? 내 얘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요새 꼼꼼하게 기록해가지고 그 막 대조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연락이 하나 왔는데 참 웃기죠. 제 설교를 토시도 안 거치고 고쳐서 설교를 하는 분이 있대요. 그리고 웃기는 농담도 꼭 끼워서 그대로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달라. 담임 목사님한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좀 비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내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뭐. 그래도 뭐 내 설교가 엉터리는 아닌가 보다. 웃고 말았는데 우리가 원전 다 카피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카피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카피도 그냥 카피가 아니라 그대로 옮기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이 뜻을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가미하다가 자꾸 설교가 곁길로 가는 거고 자꾸 뭐 어떤 때는 설교가 막 현란해지는 거고. 저는 예화 찾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설교하고 나면 나중에 예화만 기억을 해요. 간증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고 그 사람 간증 뭐 암 사기인데 나았대 뭐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또 떼부자가 됐대 뭐 그런 얘기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간증보다 중요한 게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적 체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의지하자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간증자를 안 세우는 거예요. 왜 간증이 귀하죠? 근데 그 귀한 것도 자꾸 남한테 떠벌리고 나면은 자꾸 살이 붙어요. 한 번 할 때 다르고 세 번 할 때 다르고 나중에 간증 전문가가 되면은 이제 코드를 다 알아가지고 여기 하면 울고 저기 하면 웃고 아주 연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제가 간증한 사람들 잘 아는데 조심하라 그래요. 그거 자꾸 하다가 예, 본질은 오간 데가 없고 자꾸 뭐 그리고 간증 거 하다가 말이죠 사례 받는 거 맞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왜 웃어요? 좀 보셨나 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먹기는 거칠어 보이고 어쩌면 무교병과도 같아서 딱딱해 보이지만 이 말씀을 먹는 걸 버릇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쉽고 편하고 내 코드에 맞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설교를 찾다가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귀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설교에 중독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더 읽어라. 더 괴롭죠. 힘들죠. 그러나 올해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성경 완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에는 어떻게 읽을 걸까? 이런 것도 이제 본인이 좀 생각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한번 읽을 때는 연초에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연말에 신약을 한번 더 읽어서 그렇게 일독표를 짜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이죠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도 전체가 한 절씩 한 장씩 다 읽어가지고 USB를 만들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결혼식 주례하러 가가지고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죠? 뭐 여기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지금 뭐 그러는데 이게 주례를 끝났는데 신랑 아주 신부 아버님이 꼭 인사말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 USB를 나와서 전달하는 거예요. 사위가 해외 출장이 잦은데 갈 때마다 좀 이 성경을 들었으면 하고 그 결혼식장에서 그 성경을 1년 동안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선물로 주는데 아 얼마나 가슴이 이게 좀 따뜻해졌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필사도 좋지만 육성으로 녹음해가지고 자녀들 숫자대로 뭐 하나씩 해주든지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말이죠. 아침마다 이 성경을 한 장씩을 자녀들한테 선물로 하세요. 이거는 큰애를 위해서 읽습니다. 이건 둘째 애를 위해서 읽습니다. 이건 며느리를 위해서 읽습니다. 이건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읽습니다. 그럼 대가족은 한 10대장 읽겠네. 그렇게 읽는 게 가장 자녀들을 위한 좋은 기도라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 뭐 아무리 기도해봐야 뭐 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가게 해주세요. 뭐 그 기도는 뭐 여러분 맨날 해봐야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나 이 성경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빗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산더미처럼 많지만 오늘 이만 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엄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 자꾸 얘기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도록 권면하는 것만 난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권은 다스림이란 뜻이죠. 위엄은 두려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신앙은 그야말로 참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스리시는 분이다. 우리 눈에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흔적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질서 자체가 불가능해요. 저는 빽빽한 아파트촌 지난번에 어제 그 중계동에 뭐 집회할 일이 있어 갔는데 양쪽이 전부 아파트도 막 제가 70년대 거기 뭐 야학하러 가고 애들 가르치러 갈 때 그게 완전 논밭이었어요. 논밭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게 이제 엄청나게 됐지만 내가 갈 때마다 그래. 저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산단 말이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다 뭐 배변을 할 것이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예? 천만, 이천만이 이렇게 몰려 살면서 어떻게 먹고 사냐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이 질서나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걸 세상은 모르니까 뭐 인간한테 목을 매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자꾸 사랑하는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버릇이 없어지지 두려우신 분 앞에서 두려운 사랑, 경외심을 가지면은 우리의 행동은 저절로 정말 법이 없어도 지켜지겠죠.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그렇게 노래했습니까? 시편 2편 11절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이렇게만 되면 정말 흠잡을 데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심이란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신혼 초기와 같은 마음이죠. 뭐 한 10년 살면 서로 속속들이 아니까 자꾸 다투지만은 처음에는 사랑하면서도 조금 두렵기도 하고 그런 초심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분을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여러분 뭐가 즐겁습니까? 제가 아침에 설교 직전에 누구 메시지를 봤는데 너무 감사하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호흡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감동했어요. 설교 직전에 그런 거 하나 받으면 힘이 납니다. 기침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건 즐거워하며 떨며 아니 내가 그걸 받고 왜 감동했냐면 그분 입만 열면 불만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근데 올 연초에 담배 술 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더니 술 딱 끊어가지고 지금 술 한 방울 안 드시고 말이죠. 그러고는 어떻게 변하셨는가 하니까 논지가 변한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감사하대요. 아니 그러신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눈만 뜨면 모든 게 불만이고 비판거리로 가득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감사할 게 너무 많이 보여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한 가지 없는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속을 끓이고 삽니다.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그것 때문에 속을 끓이고 살고 얼굴은 그냥 뭐 마귀 얼굴이 되고 뭐 그렇게 바뀌는 거죠. 3절 읽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않는 자가 없어요. 받은 걸 아는 자와 받은 걸 모르는 자가 있을 뿐이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똑같은 얘기 지금 뭐 반복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도 했던 얘기고 욥도 했던 얘기를 지금 빌다시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친구를 비난하는 얘기도 이제 비난거리도 끊어진 거죠. 비난이라는 게 여러분 하면은 금방 할 게 없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흠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몇 개나 되나. 그러나 감사할 조건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제가 어떤 분이 책을 좀 내는데 도와달라고 말이죠. 미국에서 원고를 보냈는데 감사할 게 한 1000페이지는 돼. 1000페이지는. 성경에 말이죠. 아, 참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면 감동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그 인간이 말이 해봐야 뭐 인간이 그 앞에서 뭐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해봐야 소용없다. 빌다스 요신이 그란 말이에요. 야 욥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두렵고 그냥 떨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의롭다고 지금 주장할 수 있니? 말은 옳아요. 말은 옳습니다. 빌다스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서 네가 뭐 잘났니?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욥을 향해요. 의인은 없으니 넌 의인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빌다 자신도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의 이 의롭지 못한 점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값없이 의로워졌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해서 남을 마구 비난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란 얼마나 비판적인가를 보면 아는 것이죠. 그렇다고 입을 닫으라는 건강한 비판조차도 뭐 입을 막아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얼마나 자기 성찰에 주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을 그렇게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냐. 그게 여러분 영적인 아이덴티티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난할래야 비난하게 할 입이 안 돼요. 자아로 충만해야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비판하고 싶어도 비판해요. 그냥 안 됐는데 어떻게 안 됐는데. 오죽하면 내 손에 손발에 못을 박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뭘 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 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데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도 아니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한테 해코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고 그냥 좀 안 좋은 소리 들리면 하나님 쟤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릅니다. 또 아니면 쟤들이 나의 약점을 이것밖에 몰라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알면 훨씬 더 얘기할 텐데 좀 더 가르쳐 줄까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참 위대한 사도가 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비판적이었겠어요. 오죽하면 크리스찬을 잡아 죽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다가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에 한번 감전되더니 아,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인데 율법을 가지고는 의로울 육체가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직 욥이 그리스도를 못 만난 거죠. 그 지금 욥은 지금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데까지 가서 이 구속자가 없고 대속자가 없고 변호자가 없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억울함을 겪구나 하는 데 갔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내 의로움을 주장할 근거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비판할 수 없게 된 까닭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고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근거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저 사람도 이 값없이 은혜 받기만 하면 의로워질 텐데. 여러분 사형수들 중에서 예수 믿고 영접하고 가는 사형수들 간증 한번 들어봅시다. 기가 막힌다. 마지막까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유족들에게 살인범들은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량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막 그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만든 그 영화지 실제로 그 이 한 죽은 사람과 유족들 얘기를 들어오면 그 살인범은 죽기 전까지 세 번 유족들을 만나서 끝까지 사과하고 끝까지 그분은 자기를 그 이게 변호하지 않았어요. 영화는 사실과 내용이 달라요. 예? 그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유족한테 엎드려 첫 번째 유족을 만났을 때는 그 어머니 딸의 어머니를 만나고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그 면회실에서 저기죠 사죄를 했던 사람이고 예수 만나면 그렇게 되지 뭐 뻔뻔해지지 않아요. 안 만나서 뻔뻔해지지 몰라서 뻔뻔하지. 그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겠느냐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를 빌다시 욥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5절 6절이 시작.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야, 뭐 말은 뭐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달빛은 빛입니까? 별빛이 빛입니까? 태양 앞에서 달이요 별이요 무슨 빛이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의로움이 될 수는 없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지 않습니까? 왜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기 때문에 눈이 순간적으로 멀어버리잖아요. 우리 어릴 때 태양 자꾸 바라보다 저도 그러다 눈 많이 나빠했습니다만 태양을 째려보다가 괜히 말이지 애들끼리 그 시합도 하고 누가 오래 보느냐. 그래도 그 태양빛은 그래도 볼 수나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빛을 못 보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태양이 없잖아요. 거기 빛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강렬한 빛 앞에서 뭐가 빛이라고 자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기준에 이렇게 한번 맞닥뜨린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죄가 점점 더 밝게 드러나서 옛날에는 죄같이 안 여기던 것들이 다 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얼마나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마치 커튼을 열어젖히면 햇살 쏟아지는 햇살에 떠다니는 먼지 조각까지 다 보이듯이 그전에 안 보이던 내 죄가 다 보인단 말이죠. 생각의 동기가 다 밝히 드러나게 되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유의 동기가 다 드러나서 추악해서 내 꼴을 볼 수가 없는데 누구를 나무라냐는 말이죠. 의로운 채 하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런데 빌다서 지금 의로운 채 하면서 불의하다고 욥을 비난하니까 정말 빌다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 아 참 뭐 맞죠. 다 그런 하찮은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가 무죄입니다,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내 이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며칠 동안 건 뭐 한 달 넘어 지금 이렇게 지금 욥기를 읽고 있는데 세 친구와 욥의 이 대화는 결국 날이 점점 서더니 점점 날카로워지더니 어느 쪽도 서로 승복하지 못하는 대화로 끝나게 되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지금 읽으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하고 그 사람을 내 입술의 혀로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게 하고 인정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우선 알아야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이게 죄가 만연하다 이런 얘기해봐야 세상을 설득할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죄를 발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뭐 네 죄가 뭐 니나 내나 어떻다고 너나 잘해라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그 세상을 내가 나의 무죄로 나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코너에 몰린 까닭은 기독교의 상대적 의로움을 가지고 절대적 의로움을 설파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집니다. 설교로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설교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십자가로 인생을 끝낸 까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의 잘못을 허물을 끼안고 내가 대신 죽을 각오가 아니라면 누구 한 사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군가의 전도가 되었다면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 탓이에요. 저 사람 살려주고 내 데려가십시오.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느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아침마다 설교해도 제 설교로 여러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터치가 있어야 그분의 사랑이 와야 그래야 저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을 놓고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새치혀로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을 돌려놓겠습니까? 다만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이 사실만으로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한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아서고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듯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이 사람들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정말 영혼을 바치는 기도가 없기에 주님 세상은 점점 더 나락으로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깨어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깨어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더라도 저 사람들을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버리심 받으셨기에 우리가 대차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버림받더라도 이 세상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주님 이 세상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웃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로 설득하고자 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품고자 하는 그래야 사랑을 저들에게 쏟아붓고자 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사랑의 사도들 위해 진정한 이 시대 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